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이 아침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 기도 가운데 느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7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7장 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우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너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위기를 만납니다. 어려운 상황은 어느 정도 노력하면 타파할 수 있지만 불가능한 상황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방법과 능력을 동원해도 해법이 안 보일 때 이런 극한 상황에 몰리면 사람들이 자기 본색이 드러납니다. 화를 내고 책임 전가하고 원망하고 극단적 위기주의에 빠져서 자기 살 길만 모색하는 아주 추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의 껍질을 벗기고 진정한 우리의 그 수준을 보여주는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을 허락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고난에서 빠져나갈 탈출구를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전하는 축복의 메신저가 되죠. 엘리사가 자신을 잡으러 온 아람의 대군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인해서 기적적으로 생포했다가 놓아준 사건이 있은 뒤에 아람은 한동안 기가 질려서 이스라엘을 침공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군도 이제 긴장을 풀고 방어를 게을리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시 방심은 금물이었습니다. 전열을 재정비한 벤하답 군 왕이 이끈 아람 군이 전광석화와 같이 전면전으로 나왔습니다. 이 24절 말씀에 그가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왔다는 말로 미루어서 엄청난 대군을 끌고 온 것 같습니다. 아람의 재침이 없을 거라고 믿고 긴장 풀었던 이스라엘은 허를 찔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침략군은 수도 사마리아성을 겹겹이 에워싸고 장기 포위전에 들어간 것입니다. 역시 영적 전쟁을 싸우다가 큰 싸움 다 이기고 마지막에 방심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이 싸움을 끝내 아람을 뽑아냈어야 됐는데 그걸 하지 못하니까 이 뒤탈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아람 군대는 당장 이 전면전으로 짧은 시간 내 승부를 내는 것보다는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해서 성중의 백성들의 그 식량과 물을 차단해버리는 아주 잔인한 전술을 택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성중에는 먹을 것이 거의 떨어져 버렸고 남은 음식은 터무니없이 엄청난 가격에 거래되었습니다. 율법에 부정한 음식으로 규정돼서 음식으로 치지도 않던 당나귀 고기의 머리 부분조차 구하기가 힘들어서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은 83겨는 뭐 정말 터무니없는 인플레이션 된 가격이죠. 이 비둘기 똥조차 비슷한 돈을 줘야 살 수 있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음식으로 치지도 않던 아주 뭐 가치 없는 것들조차 너무나 터무니없는 가격에 매매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사마리아 성 안의 기근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거의 백성들이 아사 상태에 되니까 서로 자식까지 잡아먹는 끔찍한 상황까지 몰고 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는 수많은 아람 군대의 침공이 있을 때마다 엘리사를 통해서 미리 그 침공할 루트를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줘서 미리 방어하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당연시 여겼어요. 그냥 아람과 전쟁하면 늘 이기는 것이겠거니 했어요. 그것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그 사인인 걸 몰랐습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은 어떤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잘나서 그런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 안에 머물렀어요. 만약 이스라엘 왕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해주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기가 잘나서 그냥 아람을 계속 이기는 줄 알았어요. 전혀 감을 잡지 못했습니다.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실패의 원인을 파악을 못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제 백성들이 포위돼서 굶어 죽어가는 끔찍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왕이 성벽을 지나다가 자기 백성들이 겪고 있는 참상을 목격합니다. 27절에 보니까 왕이 우리를 도우소서 하고 한 여인이 부르짖으니까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너를 도와주냐?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는데 어떻게 도와겠느냐? 자기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또 여인이 자신의 기가 막힌 사연을 왕에게 호소합니다. 28절, 29절을 보니까 또 끔찍한 얘기가 나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두 엄마가 우리 아들들 삶아 먹자 그래가지고 첫날은 첫째 엄마의 아들을 먹었는데 둘째 날 그럼 이제 오늘은 네 아들 먹을 차례다 그랬는데 둘째 엄마는 마음이 변해서 아들을 숨긴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막 자기 아들을 이미 내어준 엄마는 막 화가 났다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상황을 보면서 막 왕이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때는 이런 끔찍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벌써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은 예언하신 바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52절, 53절 신명기 28장 52절 53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전국에서 네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네가 의뢰하는 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벽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네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자녀 곧 네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 이거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미리 자식을 먹을 정도로 끔찍한 고생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이미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기 때문에 이 재난의 영적인 원인을 알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 이 말씀을 읽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영적인 원인을 파악을 하는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자꾸 사람들끼리 의논을 해요. 그래가지고 아 이렇게 됐나 보다 하고 인간적인 원인을 자꾸 파악하다 보니까 서로 그냥 화만 나요. 이스라엘 왕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이 문제의 영적인 원인을 지금 파악을 못하니까 계속 악수만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비명을 질렀는데 이것은 극도의 슬픔을 상징하는 행위입니다. 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게 아니었어요. 6장 31절 보세요. 시작.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지금 왕은 또 이 끔찍한 상황의 책임을 엘리사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왜? 첫째, 이때까지는 엘리사가 아람의 침공이 있을 때마다 엘리사가 그 침공 루트를 왕에게 미리 알려줘서 방어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둘째, 지난번에 엘리사를 잡으러 온 아람 군사들을 사마리아 수도까지 유인했을 때 그때 다 죽였어야 하는 것을 엘리사가 괜히 놓아주자 그래가지고 이런 화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거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원래 엘리사에게는 아람 군대가 공격해 올 때 그 침공 루트를 왕에게 알려줄 의무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스라엘에게는 애당초 그런 은혜를 베풀어줄 필요가 없었는데 순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라고 하셔서 그렇게 도와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그걸 당연시 여겨가지고 중간에서 그걸 안 하니까 마치 빚받으러 온 사람처럼 왜 계속 안 해주냐고 대드는 거야. 아, 여러분 이거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힘든 형편에서 그 교회 예산으로 이렇게 가난한 목사님을 계속 도와줬는데 자기 교회도 힘든데 나중에는 몇 년 지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중단했더니 왜 안 주냐고 막 화를 막 내는 거죠. 빚받으러 온 사람처럼.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당연시 여기고 받고 있다가 이게 안 줘도 되는 은혜인데 계속 받고 있다가 이게 조금 끊어지면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엘리사는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사실 엘리사를 잡으러 온 어저께 본문에서 다룬 아람 군대를 사마리아 성까지 유인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아람 군대를 이스라엘이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 모든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잡으신 군대를 하나님이 놓아주는 것도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으로 둔감한 이 이스라엘 왕은 그걸 다 모르고 잘될 때는 그걸 당연시 여기다가 안될 때는 그냥 무조건 엘리사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은혜를 주실 때는 가만히 있다가 뭐 그러려니 하다가 그 은혜의 순이 조금이라도 멈춰지는 것 같으면 막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요나단 에드워드라는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미국 동부에서 400년 전에 큰 부흥을 일으키시고 뛰어난 학자이시고 좋은 목사님이 거기서 그분의 교회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이 일어나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다가 어느 해에 딱 멈춰섰어요. 멈췄더니 조금 줄었어요. 그랬더니 막 장로님들이 회의를 열고 왜 이렇게 부흥을 못 시키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것이 굉장히 감사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부흥을 당연시했습니다. 근데 부흥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였는데 이걸 당연시 여기던 우리가 이것을 당연시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가 감사할 때입니다. 여러분 직장 잃었을 때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잘 없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그럼 이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능력보다 더 승진시켜 주시고 이때까지 잘 보살펴 주던 10여 년의 세월은 그러면 그만큼 감사를 드리며 살았습니까? 받을 때는 감사가 없다가 그게 조금만 없어지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병이 들면 하나님한테 어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막 대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건강할 때는 내가 왜 건강했느냐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해 본 적 없죠. 병들었을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좌천될 때 이건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에 감사함을 우리에게 깨우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자식이 속을 썩일 때, 여러분의 하는 일에서 어떤 브레이크가 걸릴 때, 잘 나가던 시절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성을 가르치는 곳이 바로 광야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왕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지금. 잘 나갈 때는 이게 당연시 하다가, 은혜를 당연시 하다가, 안 나갈 때는 너무 화를 내는 거예요. 엘리사는 기가 찼을 것입니다. 사실 엘리사라고 해도 이 뭐 자기 백성들의 고난을 그냥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처음에 그들이 받을 자격이 없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듯이 지금 그 손을 거두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심판의 손길이 하나님의 뜻이고 축복의 손길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왕은 그런 거 생각 못하죠. 당장 엘리사를 죽이려고 막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6장 33절에서 그 말을 합니다. 시작.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거 다 하나님이 한 것이니까 하나님 믿고 있어봤자 소용없다. 그러면서 엘리사를 죽이려 사람을 보낸 거예요. 잔인한 하나님 믿지 말자. 이때 이스라엘 왕은 이렇게 반응하면 안 돼요.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았으면 자기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살펴보며 백성과 함께 회개했어야죠. 용서를 위해서 엘리사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했었어야죠. 그런데 이 사람은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한테 독한 마음만 막 쏟아냅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자신이 하나님 편을 떠난 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왜 자기 편에 없는가를 막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불의를 행하고 우상숭배 행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이 어리석은 왕과 엘리사는 더 이상 대화를 못하겠다. 그렇지만 그 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이 사마리아 성을 하나님은 구원하실 것임을 엘리사가 선포합니다. 7장 1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루만 있으면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서 곡식들이 평소와 같은 정상 가격으로 유통될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적이 물러갈 것이다. 물가가 안정되고 다시 양식이 공급되기 시작할 것이라는 믿지 못할 예언입니다. 단 하루 만에. 몇 달 동안 포위당해갖고 이런 끔찍한 상황이 있었는데 단 하루 만에 상황이 뒤집어질 것이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믿지 못할 구원을 선포하는 엘리사의 예언입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선포한 것입니다. 근데 현실은 아무 변화의 조짐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현실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지 못합니다. 어느 시대가 살기가 쉬웠습니까? 우리 시대가 지금 힘들다고는 하지만 더 힘든 세대도 있었고 앞으로 더 힘든 세대도 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절망 가운데 소망을 선포합니다. 왜? 기도하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광야에서 꽃이 필 것이라고 외칩니다. 인간이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은혜를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같은 사건인데 기도하는 사람은 해석하는 게 달라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15살 난 결혼 안 한 처녀가 임신한 거 처녀가 사고 친 거예요. 이건 막 귀신 대기를 맞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막 동네에 막 악성 루머가 돌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을 가졌다면 엘리사벳도 사람들과 함께 수군덕거리고 마리아를 질타했어야 됐어. 근데 엘리사벳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아, 이게 처녀가 사고 친 사건이 아니고 메시아를 성령으로 잉태한 사건이구나. 이건 축복이구나 하고 선포해 준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해석이 다릅니다. 보는 게 달라요. 여러분도 기도하고 판단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상황, 다른 사람의 상황 함부로 평가하지 마세요. 사람들의 말만 듣고 함부로 휩쓸리지 마세요. 기도하고 성령의 해석을 받기를 바랍니다. 엘리사가 딱 기도해 보니까 구원이 오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막 엉켜갖고 망해서 죽게 생긴, 굶어 죽게 생긴 자식까지 잡아먹으면서 그냥 그 끔찍한 생지옥이 벌어지고 있는 이곳에 구원이 올 것이다. 이 메시지를 우리도 선포해야만 합니다. 기도하는 백성들은 바로 소망의 메시지를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해도요, 그 듣는 사람이 그걸 믿는 게 중요해요. 사가랴도, 믿음의 제사장 사가랴도 증거를 보여달라 그랬다가 그냥 9개월 동안 벙어리가 되는 징계를 받았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린 다 죽을 거라고 입으로 오두방정 떨다가 그 입술의 말대로 죽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여기서도 똑같은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2절 말씀 시작.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참 장관쯤 되는 사람이 말이죠. 이런 엘리사의 하나님의 사람이 놀라운 축복의 소식을 전했으면 아멘 그러고 갔으면 자자손손 잘 살았을 것은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늘 창고를 열고 쏟아부어준 듯 이 굶주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렇게 왕이랑 신하나 수준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분노해서 바로 그 사람에게 심판을 선포합니다. 네가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는 하겠지만 너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온 나라는 사는데 너는 그 와중에서 죽을 것이다. 불신했기 때문에. 불신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말할 때 그것을 불신하고 인간적으로 평가절하고 그러면 끝납니다. 그냥. 그건 마치 구멍 뚫린 대야에다가 물 받으러 온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아멘으로 믿음의 말을 받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현실은 절망적이지만 기도하고 일어서는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내 인간적인 머리로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성으로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 말 듣고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기도해서 하나님 음성 듣고 판단할 것이다. 그래서 나와 내 자손은 축복받는 가문이 될 것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결심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